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팔란티어입니다. 광고는 거의 본 적 없는데 이미 금융거래부터 법집행, 심지어 뭐 전쟁터까지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좀 베일에 쌓인 기업이죠. 어떤 자료에서는 이 이름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수정구슬 있잖아요. 거기서 왔다고 하는데 과연 그 이름값을 하는 걸까요? 당신이 제공해 주신 여러 기사, 인터뷰, 기술 문서 같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팔란티어의 핵심 기술, 또 성장 전략, 끊이지 않는 논란들,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미래까지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걸 넘어서 이 복잡한 기업의 본질을 좀 꿰뚫어 보고 이게 당신의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의미를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팔란티어가 어떤 회사인지 그 기본 정보부터 좀 짚어보죠. 페이팔 마피아로 유명한 피터 틸, 그리고 독일 철학박사 학위를 가진 좀 독특한 CEO죠. 알렉스 카프. 이들이 공동 창업했고 시작부터 CIA의 투자 자회사 인큐텔의 지원을 받았다는 점이 참 흥미로워요.
네, 맞습니다. 초기에는 정부, 특히 정보기관을 위한 고단 플랫폼이 주력이었어요. 그 후에는 이제 기업 고객을 위한 운영체제 격인 파운드리를 출시했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들이 뭐 클라우드 환경이던 고객사 자체 서버던 어디서든 원활하게 돌아가고 업데이트 될 수 있게 지원하는 아폴로가 그 기반 기술입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AI 역량을 결합한 AIP, 그러니까 인공지능 플랫폼이죠. 이걸 선보이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온톨로지라는 개념을 팔란티어 기술의 핵심 비결처럼 얘기하던데요. 솔직히 좀 어렵게 들리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혹시 뭐 데이터를 정리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 뭐 그런 건가요?
아, 그렇게 이해하셔도 뭐 좋은 시작점입니다. 근데 온톨로지는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거나 정리하는 걸 훨씬 넘어서요. 데이터 하나하나에 명확한 의미를 부여하고 또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를 정의해서요. 마치 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개념처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디지털 객체 또는 뭐랄까 지식 지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제조 공장의 센서 데이터, 물류창고의 재고 데이터, 또 영업팀의 고객 데이터, 이걸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고요. 제품 A라는 객체를 중심으로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서로 영향을 주는지 그 관계망을 구축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정보 조각들을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고 서로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진 하나의 지도처럼 만드는 거군요. 뭐랄까, 레고 블록마다 이건 벽돌, 이건 창문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주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려주는 설명서 같은 느낌이랄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의미 지도 덕분에 서로 다른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라도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AI나 LLM 같은 기술도 이 온톨로지 위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훨씬 더 정확하고 유용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고요. 팔란티어가 강조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통합 SDDI 역시 이 온톨로지 기반 위에서 복잡한 코딩 작업 없이도 데이터를 유연하게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입니다. 데이터 통합 과정을 소프트웨어로 자동화한다는 의미죠.
그렇군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를 파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운영체제나 세계관 자체를 제공하려는 것처럼 들리네요. 이게 정말 다른 빅데이터 분석 기업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지점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팔란티어는 정부 시장을 넘어서 이제 기업 시장에서도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상업 부문 성장이 눈에 띄는데 AIP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 사업, 뭐 미 국방부나 CIA, FBI, IC, 영국 NHS, 독일 경찰 등등 여전히 중요한 기반이긴 한데요. 최근 성장의 무게중심은 확실히 상업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예를 들어 작년 4분기 미국 상업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64%나 급증했고요. 신규 고객 확보도 아주 활발합니다. 에어버스, BP, 페라리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대표적인 고객이죠. 이런 성장에 힘입어서 최근 몇 분기 연속으로 갭 기준 흑자를 기록했고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룰 오브 40 지표를 훨씬 뛰어넘어서 CEO 알렉스 카프가 룰 오브 81이라고 자랑할 정도의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와, 룰 오브 81이라니 대단하네요. 근데 다른 자료에서는 주가 매출 비율, 그 PS 같은 지표가 70배, 80배에 달해서 고평가 논란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하던데요. 이런 폭발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평가는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미래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는 시각이죠. 팔란티어의 사업 방식이 독특한 점도 이런 논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전방 배치 엔지니어, FDE라고 불리는 자사 엔지니어들을 고객사에 직접 파견해요. 그래서 고객의 가장 복잡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기반한 장기 계약을 맺는 방식이죠.
FDA의 모델이라 엔지니어를 직접 파견한다니 마치 기술 컨설팅 회사 같기도 한데요. 이게 정말 확장 가능한 모델일까요? 일각에서는 코드 스트랩, 그러니까 엔지니어 인력에 발목 잡히는 모델이라는 비판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 비판이 초기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팔란티어는 이 FDA 모델이야말로 고객의 성공률을 급적으로 높이고 현장에서 얻은 피드백이 다시 제품 개선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플라이휠 효과를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고객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계약을 확장해 나가는 전략인 거죠. 다만 이런 엔지니어링 중심 문화 때문에 전통적인 세일즈나 마케팅 활동에는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이라는 평가도 있고요. 미래 수익을 가늠하는 지표로 일반적인 SaaS 기업들이 사용하는 지표 외에 잔여 계약 가치, RDB 같은 독자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도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듣고 보니 팔란티어의 성장 전략은 단순히 기술력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깊은 관계 형성과 문제 해결 능력에 기반하고 있군요. 당신의 비즈니스나 투자 관점에서 볼때 이런 접근 방식은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해서 운영을 혁신하려는 시도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된 고평가 논란은 여전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이고요. 하지만 팔란티어의 강력한 기술력과 성장은 동전의 양면처럼 심각한 논란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죠. 특히 미국 이민세관 지평국 ICY의 계약은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공해주신 자료에도 나오듯이 미겐테와 같은 시민단체들은 팔란티어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 뭐 ICM 시스템 같은 것들이죠. 이게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민자 추적, 대규모 급습 및 추방 작전, 심지어 가족 분리에까지 활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격렬한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예측 치안 기술 역시 범죄 예방 효과보다는 특정 인종이나 계층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시민 감시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팔란티어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기술이 오용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팔란티어는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며 중요한 것은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통제하고 감독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 데이터 접근 권한을 세분화하고 누가 언제 어떤 데이터에 접근했는지 모든 기록을 남기는 감사 추적 기능을 강조하고요. 또 제품 개발 초기부터 프라이버시와 시민 자유, PCL을 고려하는 전담 엔지니어링 팀을 운영해서 기술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알레스 카프 CEO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헤센주 경찰의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도입 사례처럼 범죄 수사 효율성 증대라는 명분과 시민 기본권 침해 우려 사이의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감시 문제뿐 아니라 전쟁과 관련된 논란도 심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미군의 AI 표적 식별 시스템, 메이븐, 그리고 최근에는 이스라엘 방위군이 가자지구에서 사용했다는 AI 타겟팅 시스템, 라벤더 연료 2호까지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공격 대상을 결정하는 소위 킬체인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윤리적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미 육군과 계약한 타이탄 시스템도 전장에서 AI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이고요.
바로 그 지점이 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둘러싼 핵심 딜레마입니다. 팔란티어는 자사 기술이 서방 국가들에게 결정적인 군사적 우위, unfair advantage라고 표현하죠. 이걸 제공하며 더 정밀한 타겟팅을 통해 불필요한 민간인 피해를 줄이고 전쟁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정의로운 전쟁 이론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죠.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기술이 오히려 전쟁의 문턱을 낮추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자동화된 살상을 가능하게 하며 의도치 않은 확전이나 더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여기서 반지의 제왕 비유가 다시 떠오르지 않을 수 없네요. 강력한 힘을 가진 도구가 선한 의도로 사용되더라도 결국 오용되거나 사용자마저 타락시킬 수 있다는 두려운 말입니다. 공동창업자 피터 틸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비판, 폭정의 민용화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죠. 아니면 알렉스 카프 CEO의 적을 굴욕시키고 가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도발적인 발언들도 이런 우려를 증폭시키는 것 같습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이런 경향이 기술 관료주의, 테크노크라시, 나 심지어 기술 파시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요.
네, 팔란티어를 둘러싼 이 모든 논란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 사회의 모습, 감시와 자유의 균형, 전쟁의 윤리, 그리고 소수에게 집중되는 권력의 문제까지 우리 시대의 가장 근본적이고 어려운 질문들을 당신 앞에 던져놓고 있습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들에 담긴 이러한 상반된 주장과 근거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시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란티어는 스스로를 단순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더 큰 지정학적 게임의 플레이어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매우 뚜렷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샴상카 CTO 같은 경영진은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을 중국과의 AI 군비 경쟁, 경제전쟁, 심지어 펜타닐 확산 문제와 연결지어서 현대판 아편전쟁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중국의 기술 발전, 예를 들어 딥식 R1 같은 LMM 공개를 서방의 지적재산 도용 증거로 간주하고 싱가포르 등을 통한 첨단 반도체, GPU 제재 회피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기술적 우위 수호 필요성을 강력하게 역설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넘어 미국의 제조업 부활, 즉 재산업화나 공급망 재편 같은 거시적인 지정학적 흐름과도 연결되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지정학적 위기와 갈등이 오히려 팔란티어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수익성의 역설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한 자료에서는 팔란티어에게 갈등과 불안은 수익성이 높다고 꼬집기도 했고요.
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한편 한국어로 된 자료에서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기술 기업의 리더십은 단순히 뛰어난 엔지니어링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철학이나 세계관까지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기존의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이념이 현재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팔란티어가 AI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가치관과 방향성을 제시하려 한다는 해석이죠. 또한 AI가 육체노동을 넘어 지식노동까지 대체하게 될 미래에는 단순히 자본을 축적하고 투자하는 것을 넘어 그 자본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하는 삶의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통찰도 있었습니다.
결국 팔란티어의 이야기는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섭니다. 기술이 지정학적 질서와 어떻게 얽히고 설키는지, 사회구조와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삶과 가치관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제시하는 기술, 그리고 그들이 그리는 미래가 당신이 살아갈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팔란티어라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기열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았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의미 있는 통찰력으로 변환하는 강력한 기술력, 서방 세계의 기술적 우위를 지키겠다는 야심찬 비전, 그리고 놀라운 성장세 이면에는 시민 감시, 전쟁 윤리, 소수 권력 집중 등 해결하기 어려운 논란과 첨예한 지정학적 긴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팔란티어는 자신들의 기술이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해지는 세상에서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진 도구가 의도치 않게 오용되거나 통제 불가능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위험성 또한 명백히 존재합니다. 기술 자체의 힘과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 그리고 제도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디에 그 기준점을 두어야 할까요? 안보 강화와 효율성 증대라는 명백한 이점과 시민의 자유보호 및 잠재적 오용 방지라는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야 할까요? 어쩌면 기술 개발자들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이 강력한 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지에 대한 우리 사회 전체의 깊은 고민과 합의, 즉 새로운 세계관이 필요한 시점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데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